리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성명을 통해 최근 미얀마 군부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미얀마 동부 카야주 푸르소 마을 부근에서는 최근 24일 적어도 30명의 민간인이 살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이사국들이 이번 학살 행위에 대한 책임 규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에 대한 존중과 민간인 안전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은 적어도 35명이 이번 공격으로 살해당했다며 4명의 어린이와 국제아동단체 Save the Children 직원 2명이 포함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안보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방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을 필요성과 인도적 구호와 의료진에 대한 완전한 보호와 안전 그리고 경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성명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번 학살 사건 직후 미얀마 군부에 대한 새로운 무기 금수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안은 지난 6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지만 안보리에서는 상임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얀마에 무기를 수출하는 인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어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 도입된 멕시코 잔류제도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법원의 폐기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멕시코 잔류제도는 미국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가 망명 심사 당일 출석하도록 하는 제도로 전임 트럼프 정부가 2019년 1월 도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많은 이민자가 불안한 멕시코 국경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납치 등 범죄에 노출되는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이 정책을 폐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와 미주리주가 소송을 제기한 뒤 연방법원은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메모를 통해 거듭 제도 폐기를 추진했지만 지난 13일 제5연방항소법원도 관련 제도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단순히 새로운 문서를 작성해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는 관련 제도에 대한 폐기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인권단체 메모리알 해산 판결 하루 만인 어제 이 단체의 자매기관인 메모리알 인권센터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모스크바시 법원은 러시아 국내외 50여 개 산하조 조직으로 구성된 메모리알이 외국 대행기관임을 밝혀야 하는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메모리알에 이어 해산 판결을 받은 메모리알 인권센터도 정부로부터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외국 대행기관 표시의 의무를 계속 어겨왔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시 법원은 인권센터 해산을 청구한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이번에도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외국 대행기관법은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나 언론 매체 등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메모리알과 메모리알 센터는 이번 기소에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알렉산드르 체르카콥소프 메모리알 센터 이사회 의장은 판결 직후 우리는 처음부터 외국 대행기관법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혀왔다며 이 법은 시민사회를 질식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코로나 감염증 하루 평균 확진 사례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사망률과 입원율은 비교적 낮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밝혔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주 확진 사례가 급증하는 동안에도 입원율과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런스키 국장은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 사례가 전주 대비 60% 급증했다며 하루 평균 24만 4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확진자의 입원은 전주 대비 약 14% 증가한 하루 약 9천 명을 기록했으며 사망률은 전주 대비 7% 감소한 하루 약 1,1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입니다. 지구에서 남극 다음으로 추운 북극과 가깝고요. 천혜의 보고라는 자연의 은혜를 받은 땅으로 유명하죠.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싶다면 꼭 방문해야 하는 곳 중 하나로 꼽는데요. 눈을 맞으며 빙하를 보고 황홀한 오로라를 보러 가는 관광객들도 아주 많습니다. 자, 이게 통상적인 알래스카의 풍경인데요. 그런데 올겨울 풍경은 좀 다릅니다. 눈 대신 비가 내렸고요. 알래스카의 12월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5도인데 올해는 섭씨 19도 이상 수은주가 치솟아서 현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요, 알래스카가 구워졌다, 기록적인 12월 더위와 비회 간에 보도를 했는데요. 알래스카 현지의 한 섬인 코디에게 경우 지난 26일 최고 기온이 섭씨 19도로 기록됐는데 12월 기록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30여 년 전 이례적을 기록을 세웠던 게 섭씨 7도였으니까요. 얼마나 더워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도 이례적인데요. 자,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는 열돔 현상이 추가적인 온난화를 만들어낸다는 분석을 꼽습니다. 열돔 현상은요, 열대 태평양 서쪽과 동쪽 사이의 온도 차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이 강한 고기압이 라니냐의 영향과 결합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5개월 이상 평년보다 0.5도 이상 낮아지는 경우를 말하고요. 미국 해양대기청에 따르면은요, 알래스카 지역 온난화는 세계 평균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북극해 위에 떠있는 해빙 최대 범위가 역사상 7번째로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국토 면적의 8배가 넘는 얼음이 면적을 녹았다는 건데요. 이런 추세라면 북극을 서식지로 삼는 북극곰이 80년 이내에 멸종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장량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2021년 세계 제2위의 부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소개해드립니다. 기상청에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금요일은 북한 전국적으로 맑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최저 영하 31도에서 영하 10도, 최고 영하 19도에서 0도 분포입니다.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과 남포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에서 15도, 낮 최고 영하 5도에서 0도 예상합니다. 자강도 신해주는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4도 예상되고요. 중강은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영하 27도에서 영하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리원은 아침 최저 영하 13도에서 낮에는 영하 5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함흥 아침 최저 영하 15도에서 낮 최고 영하 2도, 또 장진과 김영권 영하 25도에서 영하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전 영하 10도에서 0도 예상되고요. 청진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5도, 삼지연 오전에 구름 많겠고 기온은 영하 32도에서 영하 19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 날씨 보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하루 종일 맑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를 일겠고 동해북부 먼 바다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는데요. 눈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물결은 2에서 5m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바다는 앞바다와 먼 바다 하루 종일 맑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1에서 1.5m, 먼 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여일 만에 또다시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을 논의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 2의 가동 승인을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미얀마 소수민족 학살 사건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다시 직접 대화에 나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30일 오후 3시 30분에 전화 통화하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상황, 또 유럽의 안보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합니다.
네, 두 정상이 통화하는 게 이달 들어 벌써 두 번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7일에도 통화했는데요. 당시에는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2시간 넘게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지만 서로의 입장만 피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통화는 또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푸틴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통화는 특히 다음 달 초에 있을 두 나라 간의 본격적인 외교 접촉에 앞서서 진행된 겁니다.
네, 구체적인 날짜하고 장소는 확정된 거죠?
네, 1월 10일에 스위스 제네바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3일 송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1월 초에 제네바에서 미국 정부와 러시아 제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정부가 27일 이 구체적인 날짜 그리고 장소를 발표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제안이라면은 그 러시아 안보 보장안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미국 등 서방이 오히려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보장, 또 이미 중유럽과 동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과 무기 철수 등을 요구하는 이 안보 보장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방 측에 조속한 대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어떤 얘기를 할까요?
네, 주요 매체들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외교적 해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지만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할 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과 이 서방의 대응책으로 거론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 군사력을 더 증강하면 이 초고강도의 경제, 금융 제재를 비롯해서 러시아 주변국에 나토 병력을 추가 파병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무기 공급 등 군사적 추가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나토도 러시아와 직접 대화에 나설 예정이죠?
네, 12일 미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접촉에 이어서 12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와 러시아가 대화에 나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3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들어가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연초부터 연쇄 회담이 열리는 셈인데요. 아, 갈등 당사국 우크라이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안보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럽의 안보는 물론이고 미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또 영토 보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미러 정상 통화에 앞서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벨라루스 대통령이 만났네요.
네, 푸틴 대통령하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9일 모스크바에서 회동했습니다. 두 정상 만남은 미러 정상 통화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져서 주목됩니다.
네,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두 나라가 내년 2월이나 3월에 벨라루스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에 두 나라는 20만 병력을 동원해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한 적도 있는데요. 내년 1월 연속 접촉을 앞두고 이렇게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선언해서 서방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러시아 관련 소식인데요. 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에 관해서 러시아 부총리가 언급을 했네요.
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가 29일 러시아 매체인 RBC와의 인터뷰에서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노박 부총리는 노르트 스트림 2가 결국은 승인을 받고 가동에 들어갈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노르트 스트림 2, 러시아하고 독일을 잇는 가스관이죠?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우회하고 발트해 해저를 통과해서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 12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가스관입니다.
예. 자, 이 가스관이 이미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난 9월에 완공됐는데요. 하지만 독일 에너지 규제 당국이 지난달에 이 가동 승인을 보류하면서 개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독일이 왜 승인을 보류한 건가요?
네, 노르트 스트림 2 운영사가 독일 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컨소시엄 기업인 노르트 스트림 2는 현재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는 독일 영토에서 가스관을 운영하는 기업은 독일에 있어야 한다면서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네, 그럼 무슨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네, 독일 법에 따라서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주요 자산을 옮기면 됩니다. 노르트 스트림 2 운영사는 이런 독일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일의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유럽연합 EU 집행부의 최종 승인 절차도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 부총리는 결국 승인도 받고 가동도 될 것으로 본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박 부총리는 이날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가동될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정표가 있는 건가요?
네, 당초 지난 9월에 가스관이 완공되면서 이르면 올 연말부터는 가동될 거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내년 상반기 말에야 승인 절차가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유럽이 뭐 가스 가격이 연일 폭등하고 있다면서요?
네. 특히 겨울철을 맞아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에서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로 이어지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통한 가스 공급이 일주일 넘게 중단돼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노박 부총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까?
네, 노바 부총리는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을 언제든지 늘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대신에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장기 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회사들은 이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 등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해서 유럽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요,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성명을 발표했네요.
네, 유엔 안보리가 29일 성명을 내고 지난주에 발생한 미얀마 민간인 학살 사건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예,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네, 지난 24일에 미얀마 동부 이 카야주에서 불에 탄 차량들과 함께 시신 30여 구가 발견됐는데요. 목격자들의 증언과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미얀마 군인들이 이들을 총살한 후에 시신을 불에 태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카야주라면은 특히 미얀마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라고요?
네, 과거에는 카렌미 주로 불렸던 곳인데요. 미얀마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의 하나인 카렌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카렌족의 중심이 된 무장조직 카렌 민족 방위군이 지금 미얀마 군부에 맞서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희생자들은 전투하고 상관이 없는 민간인들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성명에서 어린이 4명, 또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 직원 2명 등 적어도 35명이 희생됐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희생자들 가운데는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세이브 더 칠드런 소속 직원은 어떻게 희생된 건가요?
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앞서 미얀마 현지 직원 2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카야주 고속도로에서 이들 직원들이 탄 차량이 공격을 받고 전소한 게 확인됐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네, 자 미얀마가 현재 지난 2월에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무장한 반군 테러 분자들을 공격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성명에서 즉각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할 걸 촉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도요 미얀마에서 민간인 집단 살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부 사가잉주에서 민간인 40여 명이 살해돼서 암매장된 사건이 있었고요. 이달 초에도 역시 사가잉주에서 10대 청소년을 포함해서 민간인 10여 명이 불태워진 채 발견됐는데요. 미얀마 군부가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 방위군 활동이 많은 곳에서 보복 공격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때 도입된 멕시코 잔류정책 폐기를 위해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조만간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추가 접종이 승인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정치권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박물관 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때 도입된 이민정책을 연방대법원에 가져가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멕시코 잔류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며 연방법무부가 29일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요. 이 멕시코 잔류 정책이 자주 언급된 것 같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가요?
네, 멕시코 잔류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 MPP인데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정책을 도입한 이유가 있겠죠.
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하면 이민법원 출석 날짜를 받고 미국 안에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망명이 거부당할 걸 우려해 일부 망명 신청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미국 안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 트럼프 전 행정부는 멕시코 정부와의 협의해 중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망명 심사를 기다리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강경한 이민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에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고요.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에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왜 이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살인이나 납치, 강간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다는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수용한 겁니다. 인권단체들은 또 멕시코 잔류 정책이 망명 신청자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걸 요구하는 국제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을 폐기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뜻대로 잘 안 됐나 보군요.
예, 멕시코 잔류 정책을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갔는데요. 텍사스주와 미주리주가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 8월 연방법원이 주정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정책을 복원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네, 해당 사항이 항소법원까지 갔죠?
네, 하지만 지난 13일 제5 폼페오 연방항소법원 역시 이 멕시코 잔류정책을 복원하라고 명령한 하급심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이 제5 항소법원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돼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이 항소법원의 판결 근거는 뭐였습니까?
예, 이 제5 항소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단순히 새로운 문건을 작성해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만으로 관련 정책을 폐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기관이 새로운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 절차 과정을 규정한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런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한 거군요.
예, 법무부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또 항소법원이 이 정부의 새로운 문건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그릇된 결정이 아닌지를 검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는 이 정부의 폐기 결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항소법원이 행정절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지 대법원이 검토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밝혔는데요. 이 전례를 따져봤을 때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한 것이고 항소법원이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추가 접종, 일명 부스터샷과 관련해서요. 보건당국이 새로운 전망을 내놨군요.
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부스터샷 승인이 머지 않았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로시 월란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29일 CNN 방송에 출연해 밝힌 내용인데요. 언제 아이들이 부스터샷에 맞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월란스키 국장은 미 식품의약국 FDA가 현재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CDC는 FDA 결정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이를 따를 것이고 이런 일이 며칠에서 몇 주 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미국에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대상이 몇 살부터인가요?
네, 16살, 그러니까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은 화이자 백신에 이어 화이자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선 18세 이상 성인들만 부스터샷 접종 대상이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이달 초 보건당국은 부스터샷 대상 범위를 16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범위를 이제 12세까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보건당국은 부스터샷을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해봤는데요. 12세에서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승인이 지난 5월에 긴급 승인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빨리 백신을 맞은 청소년들은 이미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12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지난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2세 이상 화이자 백신 투여량의 3분의 1을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방식인데요. 5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백신 승인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예, 월란스키 국장은 5세 미만 백신 승인은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회사들과 제조사들이 5세 미만 어린이용 데이터를 위해 작업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다음 달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월란스키 국장이 직접 설명을 했다고요.
예, 월란스키 국장은 29일 백악관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최근 몇 주간 오미크론이 미 전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몇 주간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긴 했어도 입원율이나 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관련 수치도 언급했습니까?
네, 현재 7일 평균 1일 확진자 수는 24만여 명으로 전주에 비해 확진자가 60%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월란스키 국장은 하지만 이번 사례는 하루 평균 9천 명으로 같은 기간 14% 증가율을 보였고 1일 사망자 수는 1,100명으로 전주 대비 7%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이 언제쯤 안정될까요?
네, 안소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 보좌관은 1월 말쯤에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크기와 지역에 따라 백신 접종률이 제각각인 점을 볼 때 1월 말까지는 확산세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요. 2차 부스터샷,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예, 파우치 보좌관이 뭐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아직 4차 접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추가 접종이 또 한 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부스터샷 한 번으로 상당한 수준의 방어력을 갖게 될 것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국립역사문화박물관 설립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의원이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설립 가능성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달 초 하원 천연자원소호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려서 이 법안 발의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맹 의원을 포함한 다른 의원들은 오는 1월 이 법안이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맹 의원이 이 박물관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맹 의원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인종이라며 이들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박물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미국의 인종으로 봤을 때 아시아 태평양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네, 2020년 현재 아시아계 미국인은 2,400만 명인데요. 지난 2010년 이후 약 20% 증가했습니다. 소수인종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음에도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아시아계 미국인을 공격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맹 의원은 바로 이런 일들이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맹 의원은 미국인들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진정한 미국인이 아닌 영구적인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이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설립을 통해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중국계 미국인으로 CNN 방송 진행된 리사 링 씨는 지난 7일 청문회에 참석해 미국 역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이야기와 역사가 배제될 때 이에 대해 간과하거나 심지어는 멸시가 이어진다며 박물관 설립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워싱턴 DC 중심에는요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 여러 박물관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인종과 관련한 박물관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표적인 박물관이 바로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입니다. 지난 2004년에 개관했는데 비교적 최근에 개관한 박물관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문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 설립 법안이 나온 건 지난 1988년이었는데요. 거의 30년 뒤인 2016년에야 개관했습니다.
네, 또 진행되고 있는 박물관도 있죠.
예, 바로 중남미계 미국인 박물관인데요. 의회는 지난해 중남미계 미국인 그리고 여성의 역사와 문화를 위한 박물관 설립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박물관은 수년 안에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설립된 예정입니다.
네, 자,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박물관 설립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네, 우선 천연자원소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전체 천연자원위원회에서 채택돼야 하는데요. 의원들은 이 법안이 전체 위원회에서 논의된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습니다.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의원 등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랜스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대표에게 내년 하원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 위원회에서 법안이 채택돼서 위원회가 설립되면은 어떤 것들이 다뤄지게 되는 거죠?
네, 위원회는 8명의 패널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설립 가능성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패널들은 의회에 박물관 건축과 유지 방안, 건축 모금과 잠재적 위치 등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박물관 건립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이라면 바로 건축 자금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은 절반은 연방 자금, 그리고 절반은 기부금을 통해 설립됐습니다. 중남미계 미국인 박물관 역시 이 모델을 따르게 될 예정이고요. 만약 아시아태평양계 미국인 박물관 설립안이 통과되면 이 역시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 설립에는 5억 4천만 달러가 들어갔고요. 중남미계 미국인 박물관 설립으로 위해서 오랫동안 로비해온 사업가 이 데니 마르가스 씨는 박물관 설립에 약 6억에서 7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자금 모금 방법에 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또 다른 방안이 제기되긴 했습니다. 케이티 포타원 의원은 뉴욕에 있는 9.11 테러 박물관의 예를 들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박물관이 폐쇄되고 방문객이 없을 때 운영 자금이 끊겨 박물관 측에서 의회 자금 투입을 요청했다며 이를 참고해서 아시아 태평양계 박물관 운영을 위해 매년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아마존.com을 창업하고 2021년 세계 제2위의 부자로 떠오른 기업가 제프 베이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com을 시작으로 언론사, 식품연쇄망, 민간 우주개발회사 등 수많은 사업체를 거느린 기업인입니다. 경제전문지 블룸버그의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베조스의 2021년 기준 실질 자산은 천문학적 규모인 2,0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명이 제프리 프레스턴 베이조스인 이 억만장자는 1964년 1월 12일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 테드 조겐스는 18살, 어머니 제클린 자이스는 17살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제프를 낳은 지 1년도 못 돼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프를 데리고 쿠바 출신 마이크 베이조스와 재혼했습니다. 제프는 자신을 길러준 양부의 성을 따 그때부터 제프 베이조스가 됐습니다.
제프의 가족은 그가 10대 시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주했습니다. 제프는 그곳에 있는 마이애미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할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에 남다른 흥미를 갖고 있던 그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해 컴퓨터와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1986년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그는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가 여러 금융투자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은 베이조스는 투자회사인 D.E. 쇼에서 불과 30살 때 연봉 100만 달러를 받는 최연소 부사장이 됐습니다. 그는 이때 첫 부인 맥킨지 터틀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승진도 빠르고 보수도 좋은 직장이었지만 베이조스는 전자상거래라는 아직은 생소한 분야로 방향을 바꾸는 도박을 단행했습니다.
The wake-up call was finding this startling statistic that web usage in the spring of 1994 was.
베이조스는 1994년 봄 자신은 웹 사용자가 연간 2,300배나 늘어난다는 놀라운 통계를 알게 됐고 그러한 급성장 추세에 맞추는 사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책은 어디서 사든 품질이 같고 배송도 쉽다. 출간된 책의 종류는 셀수조차 없이 많은데 이를 모두 갖춘 책방이란 없다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투자업계를 떠난 그는 워싱턴주 시애틀로 자리를 옮겨 온라인 서점을 열었습니다. 많은 책을 진열해 놓고 고객을 맞는 책방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책을 주문받아 보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장래를 알 수 없는 이 사업에 맨 처음 투자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모님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둔 30만 달러를 아들의 사업에 과감히 투자한 것입니다.
회사명을 아마존.com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은 1995년 7월 16일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첫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마존.com 사업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아마존에는 한 달 이내에 미국 전역과 세계 45개 도시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개점 두 달이 되자 한 주 판매고가 2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베이저스는 물론 다른 어떤 직원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마존.com은 1997년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많은 시장 분석가들은 기존의 사업체들이 이미 전자상거래를 겸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전자거래만으로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그런 회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년 후 아마존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경쟁사들을 따돌리며 업계의 선두주자로 올라섰습니다.
베이조스는 이윤이 적더라도 경쟁사보다 무조건 싸게 판다는 전략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의 제품이라도 배달을 해주고 주문과 반품 처리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런 전략이 한때는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초래하기도 했지만 베이조스는 CD와 비디오 등으로 판매 상품을 다양화하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소매망과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의류, 전자기기, 장난감 등도 판매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파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파는 곳으로 변한 것입니다. 미국 타임즈는 1999년 올해의 인물로 베이조스를 선정했습니다.
2007년에는 휴대용 전자책 단말기 킨들을 출시했습니다. 독자들은 킨들로 책을 읽기도 하고 내려받기도 하고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후 아마존.com은 줄곧 미국 전자책 시장 1위를 고수했을 뿐 아니라 2011년부터는 아마존 판매 전자책 수가 종이책을 뛰어넘기까지 했습니다. 베이조스와 아마존.com은 미국 독자들의 책을 읽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90년대 초 많은 닷컴 회사들이 파산했지만 아마존은 1995년 51만 달러 매출에서 2011년에는 무려 170억 달러로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존은 열악한 근로조건과 직원들을 혹사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의 항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베이조스는 해결책으로 2018년 말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식품 사업에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2017년 친환경 식품 연쇄망 홀푸드를 137억 달러에 현찰로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들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도 주고 2시간 이내에 배달도 해주는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경쟁업체들을 인수하며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갔습니다. 그러한 확장에 베이조스는 야비한 행위라며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 8월 5일 베이조스의 이름이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가 권위 있는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매입한 것입니다. 베이조스는 2억 5천만 달러의 신문과 그 계열사를 매입했습니다. 그레이엄 가문이 4대째 운영해오던 전통있는 신문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베이조스는 뉴스 산업 곳곳에 변화를 가져오는 인터넷, 갈수록 빨라지는 뉴스, 장기적인 수입원의 고갈, 새로운 경쟁 등 변화하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추구했습니다. 경영난에 봉착했던 포스트사는 2016년 흑자로 돌아섰고 그 후 3년 연속 두 자릿수의 수입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주여행에 관심이 많았던 베이조스는 2000년 블루 오리진이라는 우주 탐사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정부 기관인 항공우주국 나사 주도의 우주 개발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10여 년 로켓 발사와 안전 착륙 등 다양한 시험을 거친 블루 오리진은 드디어 2021년 7월 20일 텍사스 서부 사막지대의 발사장에서 처음으로 민간 우주 관광객을 태운 로켓 뉴 셰퍼드를 발사했습니다.
6, 5, 4, command engine start, 2, 1.
캡슐에는 제프 베이조스 자신과 그의 동생 마크, 82세 고령인 월리 펑크, 18살의 네덜란드 청년 올리버 데이먼 등 4명이 탑승했습니다. 발사한 이후 10분 19초 만에 제프 베이조스 등 4명을 태운 캡슐이 무사히 사막 위에 착륙했습니다. 2021년 12월 11일에는 방송인도 탑승한 세 번째 우주여행이 실시됐습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이들 비행은 우주 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반열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선에 인색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도 부를 이룬 사람의 책임은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over time you have an obligation to do is to think about the ways wealth can be used.
그는 재산을 효과 있게 쓰이도록 나누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시간, 노력, 집중, 근면은 돈을 모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2018년 무주택 가정을 돕기 위한 베이조스 대의원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2020년 2월 베이조스는 베이조스 지구 기금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환경 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이조스는 2021년 7월 아마존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고 경영일선에서 27년 만에 내려왔지만 직함이 이사회 집행위원장으로 달라졌을 뿐 아마존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각종 자선사업과 워싱턴포스트 경영 그리고 우주에 인간이 거주하는 기지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향해 2022년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아마존닷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는 말 anyway,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 들어보시죠.
You look tired. Did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The fire alarm in my building went off at 5 a.m. But I had to get up early anyway.
I'm sorry to hear that. Anyway, let's talk about today's lesson. You look tired. Did you get enough sleep last night?
피곤해 보입니다. 어젯밤 충분히 잤어요?
The fire alarm in my building went off at 5 a.m. But I had to get up early anyway.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오전 5시에 울렸어요. 어쨌거나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요.
I'm sorry to hear that.
유감입니다.
Anyway, let's talk about today's lesson.
그건 그렇고 오늘 강좌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Anyway, 일상 대화에서 흔히 쓰는 부사입니다. Anyway가 아니고 한 단어입니다. 보통 의견 불일치나 차이, 대조를 표현합니다. 문장 처음에 쓰기도 하고 끝에 붙이기도 하는데요. Anyway, 먼저 첫 번째 뜻은 상대방의 관점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문장 끝에 anyway를 붙여서 차이와 대조를 드러내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진술과 비교되는 사실을 제시하는 겁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find my bus pass.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I can't find my bus pass.
제 버스표를 못 찾겠어요.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괜찮아요. 어쨌거나 제가 태워드릴게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find my bus pass. That's okay. I'll let you ride anyway.
자, 두 번째 anyway의 뜻은 대화의 전환을 표시합니다. 화제를 돌릴 때 anyway로 말을 시작하는 거죠. 문장 시작에 오는 anyway는 다른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를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A와 B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Hey, it's almost lunchtime. Where are you going to go eat?
I'm not sure.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deli.
Yeah, that sounds good.
Anyway, can you send me those numbers so I can finish the report?
Hey, it's almost lunchtime. Where are you going to go eat?
이봐요, 이제 거의 점심시간이에요. 어디 가서 먹을 거예요?
I'm not sure. I was thinking of going to the deli.
모르겠어요. 델리에 갈까 생각했어요. 델리는 보통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Yeah, that sounds good.
네, 좋은 생각입니다.
Anyway, can you send me those numbers so I can finish the report?
그건 그렇고, 보고서 마무리하게 그 수치들 보내주시겠어요? 점심 메뉴를 얘기하다가 회사 일로 화제를 전환할 때 anyway, 그건 그렇고 사용됐습니다. 화제를 전환할 때 anyway가 사용된 또 다른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going to a movie.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뭐 해요?
I'm going to a movie.
나는 영화 보러 갑니다.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나는 비디오 게임 할 거예요.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그건 그렇고 생물학 노트 다시 공부해야 해요.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I'm going to a movie.
I'm going to play video games.
Anyway, I think we need to go back to studying our biology note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문장 앞에 화제 전환할 때 그건 그렇고 라는 뜻으로 anyway, 문장 마지막에 쓰는 anyway는 상대방 진술에 대조되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어쨌거나 그런 의미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